성가대 믿음의 찬양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구절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과 5장 13절의 말씀 두 군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장 13절의 말씀 또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지금 여섯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다섯 시간에 걸쳐서 우리 말씀드린 것을 잠깐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나요? 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알려고 할 때 법의 주인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법에 비추어진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시간 동안에는 2회, 3회에 걸친 설교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것을 마음에 또 내면에 담고 몸으로 나타나기까지 몸으로 사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육, 정말 거룩한 것이 육화되는, 성육되는 그런 훈련과 결과가 따라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몸으로 사는 것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섬김도, 또 충성도, 뭐 절제도, 뭐 인내도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따로 몸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 두 시간에 걸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의 장애물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옛사람을 지배하는 의식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죄책감, 길트죠. 두 번째로 열등감, 발음이 또 안 되네요. inferiority. 그 다음에 두려움, fear. 그 다음에 상처, 트라우마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저는 월드 플레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마 기억나시기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guilt의 G, inferiority의 I, F, fear, 그 다음에 트라우마, T 하면은 뭐가 되죠? gift, 원하지 않는 gift가 되는 것이죠. 자, gift를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나를 성찰할 때 gift 생각하십시오. 뭐 은사가 있나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혹시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상처 이것에서 내가 자유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있나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주면은 좋습니다. 정말 우리 저 사람이 저렇게 심하고 또는 뭐 유치하고 또는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한다고 할 때 혹시 저것의 원인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아닐까, 열등감이 아닐까, 두려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지적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내적 장애물들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성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피상적으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피상적으로 다루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자 애쓰는 그런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겉사람에 해당하는 행위에 치중하게 됩니다. 또 내 나름대로 나 좀 편해지고 싶다 이런 내면의 어떤 장애물들에 시달리지 말고 내가 좀 편해져고 좀 그래야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도 아니죠. 그건 피상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곪은 곳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치유해야 되고 곪은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확한 내적 성찰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옛사람의 실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자비가 부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이런 문제는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옷 입히신다 할 때 옛사람을 깨버리시는 과정, 그 과정을 정말 잘 받아들이시고 그럼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뭐 열등감, 죄책감 이렇게 있는데 아, 알긴 알았는데 그냥 아, 뭐 이렇게 하니까 극복이 되더라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자꾸 강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극복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기 세계만 현실이 되는 것이죠. 제가 자아도취에 대한 요약글을 카피를 해서 저희 교회홀 데스크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집에서 읽으실 때 너무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그냥 제껴버리세요. 자꾸 드시고 이렇게 들고서는 씨름하시지 마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나시면 다시 한번 들춰보세요. 그때 아마 이해가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율법주의로 연결이 되었었죠. 율법주의는 무엇이었죠? 자아도취가 있었고 율법주의, 도덕주의 이것은 상대의 짐을 덜어죽이는커녕 지어죽이는커녕 판단과 비판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더 위축되게 하고 그 사람을 더 가라앉게 하는 것이죠. 정말로 율법주의의 덫에 깊이 걸리면 자신에게 매우 큰 확신을 줍니다. 내가 굉장히 옳다라는 그런 착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또 성장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화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로서 성화되는 그런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화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람을 성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으면 정말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인격의 그 폭이 넓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정말 그야말로 편안해지는 그런 성화된 단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큰 슬픔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도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돌볼 길이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러면 나의 짐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짐이 있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걸 보니까 뭐 짐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압니다. 짐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 본문에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할 때 그 짐이라는 의미를 좀 한번 우리가 좀 이제 구체화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팀 켈러 목사님이 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책임과 문제이다. 인생의 책임 또 인생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 개를 다 의미를 품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는 인생의 소명이나 임무 우리가 꼭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돌봐야 될 것들이 있죠. 뭐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그죠? 뭐 우리 관계나 맺어진 관계도 다 우리가 돌봐야 될 소명이고 임무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죠. 짐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로서의 문제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의 측면에서 한번 보죠. 우리의 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프트죠.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상처가 나의 인생의 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내 인생의 짐입니다. 도덕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책임의 영역에서 보게 되면 뭐 내 전공 또는 뭐 내 가정 또는 뭐 시집, 명절 뭐 이런 것도 뭐 짐일 수 있죠. 인생 자체가 짐이죠.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회의에 빠지는 때가 종종 있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책임과 공유되는 부분들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문제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아성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는 그래서 이 gift 이거 네 가지가 짐이고 율법주의가 분명히 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격과 안목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참 내 인생을 방해하는 짐 중의 짐이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짐이죠. 변화하고 성숙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짐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나타나게 된 또 모든 후속의 결과들 그런 것도 짐이죠. 정말 버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짐을 나로부터 먼저 성찰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방해꾼들은 내 삶의 환경 속에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를 주도하는 바로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바닥으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방해꾼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내적인 우리의 이 방해꾼들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깨닫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뭐 내가 또 뭐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뭐 어느 정도는 되죠. 그러나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통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그죠? 뭐라고 했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등진 것. 이것이 첫 번째 죄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겠다고 하는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줄줄줄줄 새나가는 그런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성숙하지 못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 웅덩이 내가 못 채우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 죄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인생에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내 인격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리고 내 안목이나 가치관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이 사실을 절절하게 정말 발견하고 그리고 통회할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내 속에 있는 엉뚱한 것들 같지만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상처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진실로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죠. 우리가 고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자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할 때 주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임하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런 방해꾼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물론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내가 거기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사이드 이펙트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주관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에 하나님께 붙들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지고 사는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성찰을 통해서 도와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군데의 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어주는 그런 우리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면 가족들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교우들로부터, 그렇죠? 친구들이라면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짐을 서로 덜어주는, 지어주는 그런 통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면 사실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데까지 이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형제자매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뭐 해봤더니 뭐 해주기는 커녕 상처만 더 해주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계속 상처받는 길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아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나의 짐을 덜어주고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줄 바로 그 동력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지체들로부터도 길이 열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는 것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죠. 선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다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은 정말 정말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을 좀 한번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의 짐을 덜어주어서 또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황이 완전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어줌으로 어려움이나 결핍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의미입니다. 자, 짐을 서로 지어줄 때 우리는 자꾸 메시아닉 컴플렉스에 빠져요. 내가 도와주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래요. 얼마나 저 문제를 털어놓기에 힘들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막 정신이 막 곤두수면서 막 어떤 때는 어지러워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막 강박이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적하게 되죠. 해결이 됐나 안 됐나 직접 물어보기에는 또 좀 뭐하니까 또 간접적으로 물어봐서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또 물어보고, 이게 굉장히 성실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자신을 죽이는 길이죠. 내가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해결됐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드렸더니 해결이 됐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청했고 내가 또 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언가 애를 쓰고 노력했다면 그와 더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문제대로 남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서로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분노가 치밀 때에도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떠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요? 그림을 보세요. 무슨 그림이 들어 있습니까? 오늘 안경 안 끼시고 온 분들 후회되시죠? Love is caring for each other even when you are angry. 화냈을 때조차도 사랑은 서로를 돌봐주는 것이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싸웠습니다. 눈을 보세요. 할아버지의 눈, 할머니의 저 슬픈 눈. 따로 앉아있죠. 근데 비가 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우산을 꺼내서 누구를 씌워주죠? 할머니를 씌워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대의 상황과 형편을 더 낫게 하겠다는 뭐 일념이나 간구하는 자세로 서로 짐을 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더 나아지는 것이 없어도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와 꽃을 당신께서 우리 안에서 피워 가십니다. 내가 화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화해 이미 그 단계에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관계가 더욱더 깊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속으로는 툴툴거려도 상대를 위한 배려와 희생의 몸짓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도 하라라는 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 돌림 빨래 또 돌려가지고 와이프한테 욕먹지 마시고요. 막 빨아놓은 걸 또 빨아가지고, 그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 아래 또 그렇게 했다가. 아,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 아,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만. 제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영화, 우리 유명한 영화, 저희 친절한 금자씨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우리는 그 대사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것 하나라도 돕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잘할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사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말씀을 또 두 번째로 곱씹어 보면은 이 서로라는 말에 우리가 좀 초점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짐을 일방적으로 져주라 이런 말이 아니죠. 자, 서로 지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짐을 짓고자 합니다. 뭐라 그러죠? 짐을 지워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짐을 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말이죠. 일방적으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들을 때 원웨이 봉사나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교회 이제 직분을 받고 또 책임을 맡은 이 교회 스태프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것은 바로 교회를 돕고자 하고 교회 짐을 지어주고자 하는 그런 행위이죠. 그런데 그거 해서 뭐합니까? 아니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다라든지 좀 우리 좀 모임을 가집시다 하는데 아니 그 모이면 뭐 덕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까? 뭐 별거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짐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반응하고 서로 지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깨어나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고 있고 그리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른다면 그 사랑은 어디서 꽃피울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디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퍼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어주신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감동받는 자에게서 그 진가와 열매가 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일에 대해서 당신이 먼저 쏟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모험을 거시는 바로 그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때 응당 다 받아주겠지, 이런 100% 다 받아줄까? 아니면 뭐 대부분 다 받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을 퍼부으시면서도 거기에 모험을 거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사실은 이래야 되죠. 그런데 모험을 거셨다라는 말은 인간이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를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셨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께서 부으시는 원웨이 사랑에 우리가 또한 반응하는 자녀들로서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죠.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에 비교가 안 되는 만큼 크고 강력하고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를 얼마나 후대하시는지, 우리의 사랑을 천하의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할지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한 존재가 예수님이셨죠. 자신을 낮추시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그 확성기처럼 들려오는 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확신하시게 되었고 결국 그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버거워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억울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신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참으신 이유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넉넉히 지실 수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때까지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통으로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끌렸던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뚜렷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순절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우리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난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도적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또한 자기들의 인생을 아유 이거 빨리 지나가면 좋을 인생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이 정말 언제까지이든지 간에 마지막 하루까지 나는 사랑을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기대하는 그런 인생으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뚜렷하게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면서 살아가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적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짐을 서로 지어주고 그리고 서로 도우며 격려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삶 속에서 짐을 서로 지는 그런 모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이란 인생의 책임과 문제입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소명과 또 임무를 말하는 것이고, 또 문제란 모든 내적인 인간의 깊은 문제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양면의 짐을 자 이제 한꺼번에 묵상하시기가 쉽지 않으면 하루하루 이렇게 걸러가면서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리고 감동받는 것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서로 섬김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주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아니 뭐 사랑하시나 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분명히 세상에 부어져서 존재하는 사랑이지만 꽃과 열매는 멀리 있는 소원한 그런 사랑이죠.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여인이 아니 뭐 사랑 하나 보지 뭐 만약 이런다면 그 남자의 사랑은 꽃이 피어지는 것입니까? 안 피어지는 것입니까? 안 피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이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하고 내가 받는 교우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의 사랑에도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 반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모저모로 돕고 있고 진심으로 배려하고 정말 위하고 있는데 아이 그러신가 보지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 애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우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 저 사람 뭐 좀 열심히 있나 보지? 시간이 있나 보지? 여기에는 꽃이 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노고와 그 사람의 사랑이 꽃이 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위해서 살고 그 나의 인생에 작은 것 하나라도 지어주겠다.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내 안에 내 스스로 제거할 수 없었던 기프트, 죄책감과 열등감과 두려움과 상처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 벗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보니까 옛날에 내가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또 나를 비참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어져 있고 그런 것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위함을 받고 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이로구나. 그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인생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찬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대의 짐을 지어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습니다만 또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그 사람이 도대체 마음을 다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시행착오가 많이 겪어지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은 나의 짐도 쉽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짐을 지어준다. 이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박으로 이렇게 느끼면은 이거 정말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한 가지라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뜻 손길이 나가다가 말고 또 따뜻한 눈길이 가다가 이렇게 돌려지고 나의 마음도 사실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내가 또 이렇게 외면받거나 버림받으면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자꾸 돌려지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이에 있는 짐을 있는 그대로 지어주고 싶어 하는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 네 식구가 80년대 중반에 이제 호주에 정착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큰 동생이 이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3년째 하다가 이제 호주로 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짐을 많이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일부 자기 짐을 이제 한국에다 놔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이제 가시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아빠 제가 앨범을 두 개를 놔두고 왔는데 그걸 좀 꼭 갖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앨범이 뭐냐면 이제 대학 때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보시니까 앨범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분이시라 또 지혜가 있으시거든요.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진을 다 뜯어냈습니다. 사진을 뜯어서 봉투에 탁 이제 정성껏 넣으셔서 그래서 사진 가져왔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제 동생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어서 몰랐습니다만. 아빠 앨범은요? 그랬더니 앨범은 버렸고 내가 여기서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러시더라는 거죠. 제 동생은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앨범이 사진만 이렇게 그때는 또 인화한 사진들이지 않습니까? 좋은 사진들만 해가지고 대학 자기 이 좋은 사진만 이렇게 꼽아놓은 그런 앨범이 아니라 그 왜 그런 거 있죠? 앨범에 보면 옆에 쓰는 란까지 다 있어가지고 그 사진마다 철저히 그 사연과 느꼈던 것과 친구들이 말했던 것과 뭐 이런 거 다 적어놨는데 사진마다 사진만 싹 빼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동생에 대해서는 대학생활의 화보 일기예요. 모든 것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제 동생이 아버지 같은 실용적인 분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아빠 앨범체로 꼭 가져오셔야 돼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안 하는 것도 뭐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우리 동생이 그렇게 마음 아파할 것을 아셨다면 일부러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탓하기보다 그런 짐에 대한 소동이 저희 가족사에 남아있다라는 이 비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짐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지어준 것은 맞는데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제대로 잘 지어줄 수 없습니다. 딸의 짐도 그러한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짐을요?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짐을 지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짐을 지어주면서 내가 잘하고 있지, 내가 짐을 지어주고 있지 이런 자만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 사람의 진짜 무거운 인생 짐이 아직도 부끄럽지만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다 아시니까 저의 작은 손길 이 하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의 역사를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물론이고 친한 친구에게도 물론이고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한테 짐을 자주 부탁을 해요. 아이고 뭐 책 몇 권 뭐 좀 부탁하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내 자신의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내게도 사랑이 전해지고 있고 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작은 고마움과 또 위로 그리고 정말 보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새 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종로를 탈 때 사랑의 주인이 비로소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어주세요. 우리의 모든 짐을 지어주시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짐을 지겠다고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정말 당신의 몸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포개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짐들을 나보다도 더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의 법을 나와 함께 같이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나도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성찬식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찬 찬송 190